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그래도 나의 편지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분실되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그대에게 금요일 11월 8일로 추정. 이래 14통이나 15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화요일에 한 통만 받으셨나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동봉한 것이 들어있는 편지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그 편지들을 그대가 받았는지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그 중엔 오래전에 썼으나 그때 보내지 않았던 편지를 하나 동봉했는데 그 편지는 태고적부터 쓰던 우스운 인사말 아가씨로 시작합니다. 다른 편지엔 우리 집의 소음을 묘사한 인쇄된 종이를 동봉했습니다. 네, 슈트린드베르크 인용들은 잘 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그 인용에 대해 쓰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인용들은 끔찍한 진실입니다. 그 인용을 그렇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다는 게 경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진실이 내부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새로운 자기 방위를 하게 되며 그 어떤 일련의 생각들을 피하려 하고 이야기를 그다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진실입니다. 반면에 이전에 멍하니 받아들였던 많은 것들은 마음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더 가벼운 다이어트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마실 때는 와인 대신에 과일즙을 마십니다. 식사는 하루에 세 번 합니다. 간식은 거의 먹지 않고요. 아주 조금 먹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설탕에 졸인 과일과 케이크, 그리고 우유를 먹고 2시 반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대체로 적은 양이지만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은 양의 생선과 과일을 먹습니다. 저녁 9시 반경에는 겨울에 요구르트, 빵, 버터, 견과류, 밤, 대추, 무화과, 포도, 아몬드, 건포도, 호박, 바나나, 사과, 배, 오렌지를 먹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선택해 먹습니다. 풍요의 뿔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뒤섞어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편지보다 마음을 자극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세 모금 더 먹는 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그대를 위해 먹습니다. 이 세 모금은 나에게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의 편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편지들은 책상 위에 엄청난 무질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정돈되고 격리된 것입니다. 그 편지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완벽하게 정돈해 놓습니다. 맙소사, 그대에게 아직 이야기하고 답할 것이 많은데 끝을 맺어야겠군요. 벌써 3시입니다. 내일 다시 쓰죠. 그대가 토요일 일찍 편지를 붙이면 나는 그 편지를 일요일에 받게 되고 그러면 나의 일요일은 이전보다 몇 배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프란츠. 편지지 위에 추신. 전보를 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전보는 그대에게 불필요한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분명히 받았을 네 통의 편지는 좋은 편지와 나쁜 편지가 서로 평형을 이룰 것입니다. 그대는 유머로 무대에 등장했나요? 사진이 있나요? 나의 사진에 대해선 네. 42번째. 1912년 11월 21일. 사랑하는 이요. 지금 그대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생긴 손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그대에게 커다란 속달 편지를 보냈는데 방심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대의 전보를 보면서 혹시 불행을 더욱 완전하게 하려고 이 속달 편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편지를 다루던 우체국 여직원은 조심성이 없고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는 붙이지 못하지만 이 등기 편지를 서둘러 보냅니다. 그대가 둘 다 받기를 바라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지 왕래가 불운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 끔찍합니다. 멀리 떨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왜 이런 타격까지? 그대의 전보에 의하면 월요일에도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이미 받은 속달 편지가 아니라 다른 월요일자 편지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두 번째 토요일 편지뿐 아니라 첫 번째 월요일 편지도 분실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분실된 편지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전엔 분실된 편지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대가 귀찮게 조서 작성을 하지 않는 한 문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대로 두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가 어떤 우체국 직원한테 질문을 받는 대신에 나에게 짧고 신선한 인사를 보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옛 편지들은 모든 조사에도 불구하고 분실된 채 있을 테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이 모든 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다 오늘 그대의 멋진 편지를 받고 천천히 기운을 차리면서도 배려하는 마음 없이 그대를 이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려 가진 노력을 다하는군요. 다시 편지 하시겠죠? 그렇죠? 프란츠.
KBS 오디오북
43번째. 1912년 11월 21일. 사랑하는 이요, 그대에게 두 시간 전에 편지를 쓰지 않은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일로 그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평온합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습니다. 내 아는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질 것이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좋아지겠지요. 어머니가 그대 편지 중 하나를 읽으신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맞을 만한 일입니다. 그대의 편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편지에 쓴 적이 있지요. 그 편지들로부터 강한 원기가 지속적으로 내 안으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나은 남자로 더 유능한 남자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처음에 초라한 시절처럼 모든 편지를 지니고 다니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 편지나 그 이전 편지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불운을 초래했습니다. 웃옷을 갈아입으면서 신사복 상의를 내 방 옷걸이에 걸어놓았습니다. 내 가방이 없을 때 어머니가 내 방을 지나가시다가 나의 방은 하나의 통로가 되는 방이고 더 정확히 말해 거실과 부모님 침실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그 편지가 양복 주머니에서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랑의 집요함에서 편지를 꺼내 읽으시고 그대에게 편지를 하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나에 대한 무지만큼 큽니다. 이 무지에서 나온 무배려가 사랑으로 옮아가고 그 사랑이 더욱 심해져 나로서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나는 그대가 오늘 보낸 편지를 일종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으로 다루려 합니다. 식사와 잠에 대한 그대의 충고는 별로 나를 당황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발견한 것이 기쁘다고 이미 그대에게 이야기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 당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 방식은 내가 감수해야 할 모순들에 대한 상당히 만족스럽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막스가 편지 보관한 일과 관련해 넌지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막스의 소지품들이 부모님 앞에서 안전하지 못한지를, 모든 방구석을 뒤지고 살피는 아버지에 대해선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막스가 한 모든 언급들은 그 문제에 대해 그대가 오늘 편지에서 하고자 했던 언급들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편지는 늘 그렇듯이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처럼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금방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막스에게 충분히 강요할 수는 있었습니다. 용서를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같이 친절한 사람조차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늘 이 죄를 지니고 이리저리 다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너무 행복해 그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행복을 평온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 휴가에 대한 그대의 언급에서 무한한 희망을 봅니다. 지저분한 사무실에서 쓴 오늘 아침 편지에서는 그 희망에 대해 감히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마저 그 희망을 부수어버리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늘 박해자로 느꼈습니다. 1년 전까지 온 세상에 대해 냉담했듯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명이 없는 물건을 대하듯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는데 그것은 단지 억제된 불안과 근심과 슬픔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나를 옛 시절로 끄집어내리려고만 하십니다. 나는 그곳에서 심호흡을 하며 벗어나고 싶은데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시지만 끔찍합니다. 그만두죠. 혹시 너무 격렬해질까 종이의 끝이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그대. 44번째, 동봉한 종이에. 1912년 11월 21일. 사진을 하나 동봉합니다. 아마 5살이었을 것입니다. 환한 표정은 그 당시 장난이었지만 나는 지금 그 표정을 감춰진 심각함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것이니까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대의 어머니에 대해 써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돌려주시면 최근에 찍은 별로 좋지 않은 바보 같은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다른 것도 보내드리지요. 그대가 원한다면 그 사진을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 사진에서는 아직 5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2살? 그대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나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겠지요. 나는 아이들 앞에선 차라리 눈을 감아버립니다. 프란츠. 그대의 사진을 부탁하거나 빌려달라는 것은 지금 적당한 때가 아니겠죠. 그저 말을 꺼내본 것뿐입니다.